예, 오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 같이 보실 텐데요. 저희가 늘 해오던 대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이렇게 나가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받는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비유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비유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물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약물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이 되는,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약물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농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 세상이 밭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밭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농사를 지으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농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듯이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가 각자가 다이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이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할 때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이 사랑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다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갑옷을 입고 싸우는 그러한 군인들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군대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표현의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하나임.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를 일컬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기둥과 터는 건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건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가진 낱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벳엘. 벳 할 때 그 벳이 이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사다리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뭐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과 관련돼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베델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아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베델이라고 그 명칭을 루스라는 명칭을 베델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비유와 표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처음 등장한 것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을 때 그 지성소 가장 내밀한 곳에 그 지성소에서 긍휼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자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고정된 집이 되는데 고정된 건축물이 되는데 그것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죠. 그 모리아 산 그 바위 위에 또 다윗이 인구 조사하고 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번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인데 그곳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 성전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비록 구약시대에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텐트를 지어서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인간이 만든 집 안에 제한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 안에 한정되어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4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한정되어 계실 수는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똑같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구약의 이제 성소와 성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 즉 사람 사이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너에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이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몇 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셔도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건물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곳을 그냥 오디터리움 그래요. 그냥 강당이에요. 그냥 강당.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약간 타협해서 교회 빌딩, 교회 건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일 수가 없어요. 여긴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건물인 것이고 우리가 집안에서 모이건 아니면 들판에서 모이건 아니면 이렇게 임대를 얻은 세를 얻은 건물에서 모이건 아니면 단독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지은 건물에서 모이건 그건 그냥 그야말로 모임의 처소일 뿐이지 이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독립심리교회 내에서도 아예 그 사람의 모임도 교회 맞지만 건물도 그냥 교회라고 하면 어떠냐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결국 옳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성경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분명히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이라는 것은 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요.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이 거룩했던 이유는 그거 다 사람이 금이나, 뭐 금이 됐건, 뭐 은이 됐건, 놋이 됐건, 뭐 나무가 됐건, 무슨 실이 됐건, 가죽이 됐건, 이런 것으로 지어놓은 하나의 건물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화려한 건물들은 많이 지을 수도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건물이다, God's building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니까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낯선 자였어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볼때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잘 보세요. 너희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처. Habitation of God.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 화려한 빌딩이 아닙니다. 뾰족한 첨탑이 있는 그러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이 앞에다가 수억 원짜리를 갖다 놓은 그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너희,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일컬어서 성경이 영적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집.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집. 이것은 물리적인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 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교회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런 어떤 건물이, 건축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든지 아니면 완고한 것이든지 둘중 하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또 우리 중에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파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이제 생활하다가 이렇게 독립심리교회로 왔을 때 바른 것들을 알고 왔을 때 계속해서 그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자리, 이 자리 자체를 이 건물 자체를 자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좀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건물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세요. 영이세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영적인 집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처, 사람 안에 거처를 삼기를 원하신 최초의 순간이 바로 아담이 창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창조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지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은 흙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예, 보고 계신 게 박노찬이라는 사람의 흙입니다. 흙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희노애락을 느끼고 하는 이것은 뭐가 하는 거냐? 이건 흙덩어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 안에 있는 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흙덩어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냐? 그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것이 들어가니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서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하고 찬송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생명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죠? 생명의 숨으로 지금 아담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베델이에요. 이해가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루신 게 아담의 창조 사건입니다. 이 흙집 안에 거하시는데, 특별히 그 흙집 안에서도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볼 때 그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을 때 그 영이 지금 가장 내밀한 곳에 위치하는데, 그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었었죠. 아담의 범죄 사건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 아담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나시면 그러면 아담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영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흙집 안에 그 가장 내밀한 곳에 영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즉 죽는 존재인 상태로 우리가 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생애의 어느 순간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되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채 이렇게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먼지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성경이 또 다른 말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시게 되는 것 이것이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구원받는 것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나름대로 좋아요. 뭐 매일 큐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뭐 섬기는 것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뭔지에 대한 그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데도 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에 반만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내가 믿음 생활 제일 잘한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자부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독자로 양떼를 지키는 감독자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큐티하고 뭐 성경 읽고 이러한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돌보는 그 일을 맡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교회를 일컬어서 성경이 영적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spiritual house, 영적 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적 집이 그러면은 건축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저희 안에는 이제 집을 짓는 분들도 계시지요. 실제로 이 건축에 관계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면 그럼 기초가 먼저 공사가 돼야 됩니다. 기초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는 더욱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기초가 되시는 이 우리 이 교회 즉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교회, 영적 집의 기초가 뭐냐 했더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예. 그 돌이 되시는, 리빙스톤이 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 하나님께 선정받은 돌, 이 돌만이 영적 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 집을 짓는 데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또 6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돌을 으뜸 모퉁이 돌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으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돌이야말로 참으로 보배로운 돌인데 즉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운 분이신데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고 걸림돌이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그러한 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돌, 뭔가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돌이 아닌 건축자들이 그냥 쓸모없다고 버린 돌 또는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돌, 그러한 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요 또 건축자들이 거부하는 그러한 돌이 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돌이라고 표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지어가는 영적 집의 기초,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기초석 이신 예수님께서도 영적 돌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돌 위에 쌓여져가는 영적 집을 이루는 재료들이 되는 돌들 또한 어떤 돌이어야 됩니까? 산돌이어야 합니다. 예. 여기 지금 5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너희도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이분이 지금 으뜸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세요. 그러면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돌, 이 lively st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 있는, 생명이 있는 돌은 돌인데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금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죽은 돌들로는 살아있는 영적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은 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람이 죄와 이 범법과 죄들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람이 죽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야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밥도 먹고 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실 때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죽은 돌들로는 살아있는 집, 영적 집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교회에 수만 명 또는 뭐 수십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의 수가 수십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수만 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 중에 정말 구원받고 살아있는 돌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건 가짜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딱 봐도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죽어있는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건축물, 산 집을 지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돌이 되냐? 그 유일한 방법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러이러이러하게 하면서 너희가, 5절에 와서 너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성경을 옆에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옆에서 좀 찾아주셔서요.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이때 이 그분이 이렇게 쭉 문맥에서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 여기서는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버지의 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두 장 넘겨서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에서 난 것,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 이건 육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앞에 보고 계신 이 박노찬의 몸뚱아리, 이건 육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게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때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돌의 특징은 이것이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에 다시 2절을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을 왕성하게 섭취하면서 빨리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돌이 되고, 어떠한 돌들은 살아있는 돌이 되긴 했지만 제대로 자라나지 않은 채 거기서만 꼬물락 이렇게 이제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벽이 이렇게 있을 때 풍선들로 이렇게 이제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풍선이 지금 바람이 점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바람이 점점 들어가면서 풍선이 커지는 그런 풍선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어떤 풍선이 이만큼 커지면 그 옆에 있던 작은 아직 커지지 않은 그 작은 풍선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처음엔 똑같았다가도 어느 하나가 커지면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겠지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지금 이런 건물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건 관심이 없으세요. 이 건물에 얼마나 화려하게 이걸 치장했는지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집, 그 건물은 오직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점점 커지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빈자리를 자꾸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견고한 벽들로 이렇게 전체가 어우러져서 한 벽으로 이렇게 쌓아져가고 있는 하나님 그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기초가 살아있는 돌이어야 한다. 그 유일한 기초가 될 수 있는 돌이 바로 하나님께 선정된 돌, 즉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 집이 되려면, 살아있는 집이 되려면, 영적 집이 되려면 기초만 산돌, 영적 돌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모든 돌들, 모든 자재들, 그 벽돌을 이룰 그 돌들 자체가 또 영적인 돌들,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걸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은 그 안에서 누군가가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막이나 성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겠다고 하셨고, 거처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교회의 영적 집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돌들이면서 동시에 또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이제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잘 아시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거 교회에 끌고 와서 그거 목을 따서 피를 내고 뭐 피 바르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제사장이고 여전히 우리 또한 드려야 할 희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와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로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우리 제사장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희생물로 드리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옛날 이방 종교의 몰렉이라는 그 이교 신에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드리고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이제 장영민 형제님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배우셨듯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의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의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영이 우리의 혼의 욕구에 복종을 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몸에서 행하는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에 복종하지 않게 되니까 아, 난 오늘 예배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놀러 가고 싶어 이러면은 그래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충동질이 될 때 그것이 실제로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발이 놀러 가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혼이 영에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몸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몸을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영에 지금 복종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굴복되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마음에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내가 세상적인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은 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몸을 드리는 희생의 그 예들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서는 찬양의 희생물이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보면은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 이 헌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요 희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 영적 집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자체가 살아있는 돌, 즉 예수님이어야 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지금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 여기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맛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맛보아 하는 믿음. 시편 34편 8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 5절에도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자꾸자꾸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계속해서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자꾸자꾸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발을 내딛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매 순간 몸으로 체험할 때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적인 그러한 지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이 악한 그러한 어떤 의도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이랬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4장 3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교활함과 위선이 있습니다. 위선자들,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셨던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죠. 또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영적인 이 집을 이루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누군가에 대한 그 시기가 있게 되면,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시기로 인해서 온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고, 교회가 아주 비참하게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실제적인 지침으로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맘때 모일 때한 10명 남짓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더 모여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단지 인원을 불려가면서 구원에 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이 세상적으로 그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뭐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집이 아니라 혼적이고 육적인 집입니다. 그러한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비록 구원받은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통해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영적인 그러한 일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수만 명이 모이고 심지어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집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든든하고 아름답고 멋진 영적 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다 뭐 잘못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진심으로 저는 정말 모든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건 어디서 교회를 하건 모든 교회가 다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어떠한 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심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늘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가 든든한 영적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십시다. 잠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도 그러한 집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적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